기한 찬양입니다. 감동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남쪽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지 150년 정도 만에 결국 남쪽 유다도 망하고야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도성도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도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왔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바로 그 예루살렘 도성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믿어왔었지만은 지금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역사학자들은 흥망성쇠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역사는 반복하며 계속 일어나는 일이라고, 어쩌다가 때로는 우연히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변증가들은 정반합을 말하면서, 그러면서 역사는 발전해 나가는 것이라고 때로는 필연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한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야 마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찌 그 하나님이 인간이기에 깜빡깜빡한 기억력을 가지고 잊어버릴 턱이 있겠습니까? 아니, 어찌 때로는 기억을 한다 할지라도 능력이 없어서, 지혜가 모자라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지혜자요, 전능자입니다. 그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그는 예언하셨습니다. 예루살렘 도성까지도 무너질 것이라고. 그 말씀대로 무너지고야 말았습니다. 39장, 40장, 41장에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사실을 기록해서 시드기야라는 마지막 왕에게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룩이라는 제사장 선지자 겸에 통해서 왕에게 읽게 했습니다. 왕 앞에서 바룩은 두루마리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은 듣기 싫었던 시드기야 왕은 그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잘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조각조각 찢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 형체조차 하나님의 말씀이 그 두 눈으로 보기가 싫어서 그는 그가 보는 앞에서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우고야 말았습니다. 나라가 망한다는 하나님의 예언 앞에, 임금도 자리가 폐위가 된다라는 그 예언 앞에 그는 그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았고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버렸던 그 두 손은 쇠사슬로 묶여져 버렸고 불태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 눈으로 보았던 시드기야는 그 두 눈이 뽑히고야 말았습니다. 두 눈을 뽑힌 시드기야는 쇠사슬에 묶인 채, 한 나라의 임금이었던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인질로 끌려가고야 말았습니다. 그렇게 유다라는 나라는 망하였고, 그렇게 예루살렘 도성은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는 말씀하신 대로 빛과 생명으로 오셨고, 그는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하신 대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고, 또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처럼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분이 약속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성령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영적인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한 다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에 자기가 믿을 만한 한 사람을 총독으로 세워놓았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그다랴였고, 그다랴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세워진 예루살렘 신임 총독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 일어난, 아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마지막 사건이기도 합니다. 고려시대에 몽고가 우리나라에, 고려라는 우리나라를 6번, 7번, 8번이나 침략해 와서 결국은 우리 고려를 정복했었고, 정복당한 우리 고려라는 나라는 임금이 전부 몽골이란 나라, 원나라에 의해서 세워져 있는 꼭두가시 왕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렇게 세워졌던 시드기야 왕도 이제는 폐위가 되고 왕은 없어지고 하나의 총독이 세워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 같으면 명나라에 가까운 어떤 신하 혹은 명나라 언어를 잘하는 어떤 통역관, 그런 사람들을 조선의 조정에서는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가 명나라가 뒤에 있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제는 자기들이 총독부가 세워지고 총독이 와서 다스렸지만은, 그러나 한국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일부러 내세워서, 앞잡이로 내세워서 나라를 통치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처럼 그다랴를 세워놓았고, 그다랴는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그래도 그는 공정한 마음으로, 가장 가난하게만 살아왔던, 가장 약하게만 살아왔던, 그래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버려진 채로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런 못난 사람들,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다랴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했었습니다. 남겨진 포도원을 그들에게 맡겼고, 남겨진 밭을 그들에게 맡기면서 농사를 짓게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때 문제가 터졌습니다. 어느 날 그다랴가 그래도 남아있는 귀족들과 남아있는 신하들, 간신히 살아남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들과 함께 포도주 연회를, 잔치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쿠데타가 벌어집니다. 대한민국의 마지막 갑신정변 우국, 그 우체국을 세운 그날에 갑신정변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연회를 베푸는 그 순간에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총독으로 세워진 그다랴를 살해하고, 그다랴와 함께 연회장의 파티에 있었던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고야 말았습니다. 나라가 다시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다랴를 죽인다는 이야기는 바벨론 왕을 거역한다는 것이고, 그다랴 일당을 다 죽인다는 것은 바벨론과 싸워서 싸우겠다라는 도전의 표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혼란이 일어나는 그 순간 이스마엘은 암몬이라는 나라로 자기들의 일당을 데리고 남아있는, 그나마 남아있는 포로들을, 이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암몬이라는 동네로 피신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의 신변의 보호를 보장받기 위해서 남아있는,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들을 끌고 가고, 그나마 남아있는 폐물들을 가지고 가서 암몬 사람들에게 아부를 하려고. 이 소식을 들은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암몬이라는 곳으로 도피하고 있는 그들을 추적하고 추격하고 결국은 다 잡지는 못했습니다. 이스마엘과 중심한 8명은 잽싸게 암몬이라는 동네까지 들어가서 피신해버리고 말았지만은 이 요하나는 남아있는 그 사람들을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혹은 미스바로 올라갈 것인가, 애굽으로 돌아갈, 내려갈 것인가, 복잡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마지막 사건, 망하고 난 다음 일어난 마지막 사건이고, 그러나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자주 부딪히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명확하게 알았을 때 어떻게 순종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요하나를 중심한 이스라엘 민족의 남은 사람들, 군대 장군들 중에서도 남아있었고 용케 살아남은 사람, 신하들 중에서도 살아남은 사람, 어떻게 피신했는지, 그리고 가장 낮은 사람들도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 전부 모여서 이렇게 생각하고 결국은 그 생각을 모아서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달라고, 당신의 하나님께 당신이 기도해서 우리가 지금 미스바로 올라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땅에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은 애굽으로 내려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려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면서 이 본문은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 민족을 위해서는 결코 다시는 기도하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봐요. 예레미야 7장 16절 17절.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끊임없이 가슴 아파서 눈물을 흘리면서 피를 토하듯이 예루살렘 거리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라고, 지금이라도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예레미야의 그 메시지를 그들은 귀를 막고 듣지 않았고, 그리고 심지어 분노하면서 돌을 던지며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야, 이 백성을 위해서 다시는 기도하지 마라. 그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떠들고 있는지 너가 듣고 보고 있지 않았느냐? 다시는 기도하지 마라고. 그 백성을 위해서 한 번만이 아닙니다. 거듭 반복합니다. 11장 14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면은, 정말 고난 속에서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만 간다면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왜 하나님께서 듣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수백 년, 사백 년, 오백 년, 심지어 천 년 가까이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전해왔습니다. 언약을 지키라고,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고, 이 땅에서 너희들은 쫓겨날 것이라고. 마지막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이었고 예레미야의 분노는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안타까움도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직전에,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는 직전을 살고 있는 예레미야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래도 기도하고 싶었고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로 눈물을 흘리기를 원했던 예레미야였지만은 하나님은 또다시 반복하죠. 14장 11절 12절에 거듭 반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하나님의 분노였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지금 요하난이라는 신하 중에 한 명, 이제 남은 이스라엘 민족에서 지도자격인 요하난이 남은 낮은 자들부터 고관들에게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무리가 함께 모여서 예레미야를 찾아온 것입니다. 기도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에게 듣게 해달라고, 당신이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하든지, 옳은 말을 하든 싫은, 우리가 듣기 좋은 말을 하든 싫은 말을 하든 우리는 각오가 돼 있다고까지 말하고 우리는 순종할 것이라고까지 예레미야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주자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순간에 놓일 때가 많죠. 학교를 어느 학교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회사를 어느 직장으로 옮겨야 하고 어느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 그래서 기도할 때도 있고 그 뜻을 분별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왜 이 직장을 옮겨야 하는지, 때로는 사업을 할 때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을 때도 많고, 투자를 할 때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의 뜻을 원할 때가 있고, 심지어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결혼할 때는 말할 것도 없이 사람을 만나는 일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하신 뜻인지를 알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고 싶을 때가 많고, 때로는 음성으로, 환상으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듣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아무튼 요한안을 중심한 적지 않은 무리가 지금 암몬 땅으로 도망간 이스마엘을 잡지는 못했지만은 이 소식을 알고 있는 바벨론 군대가 쫓아온다면은 자기들은 이제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를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기도에 응답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42장 7절과 10절의 말씀인데 그 기도의 응답입니다.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하나님의 응답은 너희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남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 남는다면 너희들의 눈으로 보기에 심은 것이 다 뽑혀버렸고 세운 것이 다 흘려져 버렸고 이 땅에 기근과 칼과 그리고 전염병이 남아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나의 계획이 있다라고, 이것은 회복될 것이고 이 땅은 다시 생명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내가 세울 것이라고, 심은 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 세운 것이 허물어지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응답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요한안을 중심한 그들은 짐을 챙기고 있었고 짐을 꾸리고 있었고 가방을 챙기고 이미 애굽으로 내려가는 여정 중에 하나인 베들레헴 근처의 장막터에다가 많은 짐을 수레에 세워놓고 여차하면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든 우리는 순종하겠다고, 겉으로는 좋든 싫든 어떤 말이든 받아들이겠다고 하고 있었지만은 이미 그들의 마음 속에는 정해놓은 길이 있었고 이미 그들의 생각과 감정 속에는 원하는 방향이 길이 눈에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것인가? 조지 뮬러 그분의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분별하는 일곱 가지 중에서 첫 번째죠. 당신의 생각을 포기하십시오. 당신의 기분이나 감정을 차단하십시오. 지금 이들은 미스바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원점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가는 길을 막아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을 택하고 있는 것, 이것은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속에서 여차하면 도망갈 수 있는 거리를, 여차하면 품위를 지킬 수 있는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의 태도입니다. 자기 울타리를 세워놓고 자기의 경계선을 세워놓고 나는 여기까지만 순종할 것이고 나는 이렇게만 믿을 것이고 내 신앙의 범위는 여기야 라고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 그 울타리를 넘어가지 못하고 평생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 경계선 하나 무너뜨려 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죠. 이미 정해놓은 답을 가지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한국에서 말하는 거 있죠. 답 좀 넣어.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너는 내가 원하는 대답만 해주면 돼. 답 좀 넣어. 그런 여자. 또는 답 좀 넣어. 그런 사람. 자기가 원하는. 지금 요한안을 중심한 이 사람들은 어차피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길에 편하고 싶습니다. 마음이 괴롭고 싶지 않습니다. 내려가는 길, 복을 이왕이면 복을 받고 싶습니다. 아니, 이런 태도가 무당에게, 점장에게 찾아가서 점을 치는 거와 뭐가 달라요? 얼마나 달라요? 다를 게 뭐 있어요?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가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다시 봐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말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입으로는 이렇게 떠들고 있지만은 그들의 속셈은 입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13절부터 14절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그들은 애굽 땅에 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 칼, 전쟁이 없었고 겉으로 보기에 기근, 많은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애굽 땅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 땅에 일어나는 전염병이 그 애굽에는 없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보기에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은 지옥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하기에 죽음의 땅이라고 불려지는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라고 말합니다. 깨우리잖아. 어떤 부부가, 젊은 부부가 우리 교회에 오셔서 식사 도중에 어느 교회에서 왔느냐고, 휴스턴에서 왔대. 그럼 어느 교회냐고, 어느 교회에서 왔대요. 아니 그렇게 좋은 교회에서 왜 왔느냐고. 그분이 숨도 안 쉬고 대뜸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 교회 몇 년 동안 있었는데 지옥 같았다고. 그 말을 듣는 저 마음 속에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솔직히 물론 얼마나 견디기가 어려웠으면은 얼마나 끔찍히 싫었으면은 그래도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그래서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몸부림을 치면서 지키려고 그 신앙을 그 교회에서 자존심 때문에 아니면 때로는 그 신앙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애를 썼을 텐데 한마디로 말했습니다. 지옥 같았다고. 소름이 느껴졌는 것은 왜 그랬을까? 교회가 그분에게 왜 그렇게 느껴졌었을까?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어떤 분은 그렇게 느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들의 생각에 눈으로 보기에 그들의 생각에 그들의 판단으로 애굽은 안전한 것 같고 애굽은 좋은 땅 같고 애굽은 언제나 전쟁이 없는 것 그렇죠. 지중해 지역에 경계가 그냥 붙어져 있는 그 나라와 끊임없이 싸우고 다투는 것보다는 큰 나라로 멀리 툭 떨어져 있는 애굽 땅에 가면은 피도 보지 않고 칼싸움도 없는 기근조차 없는 전염병조차 없는 곳이라고 느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그곳으로 간다면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너희들에게 따라갈 것이고 이 땅에 머물었던 전염병은 너희들에게 옮겨갈 것이라고. 장소의 이동만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애굽 땅 아브라함은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수치를 당할 때도 있었지만은 야곱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의 문제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애굽 땅은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안전한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아니었고 하나님의 약속은 없었습니다. 소돔성은 이 세상에 좋은 것은 다 있었던 땅이 소돔성이었고 고모라성이었습니다. 편리하고 좋은 것, 문화와 문명의 혜택을 가장 잘 누릴 수 있는 곳이 소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약속은 없었습니다. 그 자리는 불바다가 되었고 그리고 애굽 땅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야만 했었습니다. 이미 정해져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아니 그거는 그냥 내 가는 길을 내가 그냥 편하게 가고 싶고 그리고 복비로 달라라는 그런 의미의 요청일 뿐입니다. 만약에 너희가 이 땅에 남는다면 내 약속을 믿고 너희들이 심은 것을 내가 뽑지 않을 것이고 세운 것을 헐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리고 이 땅은 회복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은 생명이 그리고 축복이 임하는 그 땅으로 살아날 것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길을 만드신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고 만드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계속 대답하십니다. 아니 15절부터 17절 한번 읽고 지나갈까요? 예레미야 42장 17절 15절부터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대답이고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만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들은 떠날 준비를 하고 있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여정 속에 짐을 묶어 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이 시작이 되죠. 다시 예레미야 42장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예, 지금 요한안을 중심한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 그들은 두렵기 짝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왕도 두 눈이 뽑히고 그 손에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간 판인데 자기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용케 살아남았던 것이었지만 운 좋게 살아남았다 할지라도 바벨론에서 자기들이 세운 그 나라를 이 사람들이 죽였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냥 둘 리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은 억울하다라고 변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의 칼이 두렵고 세상 사람들의 눈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자주 말라죠, 사람들. 난 사람들 많은 곳이 싫다고, 사람들 말하는 게 무섭다고, 한국교회 가는 것이 무섭고 싫다고, 말 듣는 것도 싫고 말하는 것도 싫다고, 그래서 난 미국 교회를 간다고, 한국 사람들 너무 무서워서, 말이 많아서. 공동묘지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물었대잖아요. 캄캄한 어두움에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나가면서 당신 안 무섭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대잖아요. 웬걸요? 죽은 사람이 산 사람 해코지 하는 걸 보았나요? 안 무섭습니다. 산 사람이 무섭죠. 하나님이 두 번째 그들에게 응답하시는 응답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갈대아 사람, 그 사람들을 내가 막대기처럼 쓰고 있을 뿐이라고. 바벨론 사람, 그 사람들을 사실은 너희들의 죄를 징계하기 위하여 잠시 사용한 것뿐이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너희의 목숨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몸은 죽이지만은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의 육신의 목숨과 너희들의 영혼까지 죽일 수도 있고 능히 지옥에 보낼 수도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이런 속담이 있대죠. 두려움은 큰 눈을 가지는 법이라고, 크로아티아의 속담이라고 그럽니다. 두려움이란 큰 눈을 가진다고. 그래서 작은 것 하나도 다 보면서 걱정하고 불평하고 온 세상에 구석구석 살피면서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이 불안과 두려움이 뭐가 돼요? 공황장애로, 아니 우울증이, 또 나아가서는 불면의 장애증이, 아니 각종 스트레스가 되고 나중에는 뭐가 돼요? 병이 되죠. 약을 먹어야 되고 술을 마셔야 되고 뭔가 쾌락에 처져야 되고 이 두려움을 잊으려고 중독을 해야 되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 속에 있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 속에 있는 이름은 담대함과 평안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이름 속에 있는 단어는 두려움 혹은 시기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갈대아 사람, 내가 막대기로 사용할 뿐이다. 그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을 피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간다고. 너희들 아직까지 애굽 사람에게 당하지 않아서 그렇지만은 그들에게 더 큰 상처를 당하고야 말 것이라. 그들에게 짓밟히고 말 것이다라고, 속지 말라고. 사람들은 원래 그런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야기 드렸죠. 뉴저지에 있는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아니 목사님 휴스턴에 어떻게 살고 있느냐고. 허리케인만 지나가면, 여름만 지나가면은 허리케인 오는 그 땅에서 어떻게 불안해서 사느냐고 그런 말이었는데, 그 말했던 그 해에 허리케인이 세 차례나 동부로, 플로리다에서 동부로 꺾고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어디가 안전해요? 누가 안전합니까?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이들의 큰 실수 하나가 있습니다. 답을 미리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첫 번째 실수였다면 두 번째 그들이 두려워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그들은 계속 예레미야를 향하여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달라고, 당신의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고, 당신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답하는지 알아달라고. 나라가 망했지만은 그들은 지금까지 나라가 망한 거와 내가 살아가는 생활과는 상관이 없는 걸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민족들 중에, 동족들 중에 쫓겨나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죽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가족을 잃은 피눈물을 흘려가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아직까지 살아있는 그들에게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나의 책임과도 전혀 상관없는, 나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으로 여기 온 그들, 그러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러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피바다가 쏟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며 누구 하나 자기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도와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인간들입니다. 나라가 망했고 예루살렘 성전이 폐허가 되었고 온 백성들이 흩어지고 있고 아니 모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순간에 나는 괜찮다라고, 나는 상관없다라고, 나의 책임은 없다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쏟아가면서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이 인간들이 하는 이야기가 고작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라고. 하나님이 그걸 모를 턱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알수 있다는 이야기는 평소에 친밀한 교제를 갖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쉽게 잘할수 있는 사람들은 늘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귐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죠. 한 번도 만남도 없는, 사귐도 없는, 기도해 본 적도 없는, 가슴을 치고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회개하고 마치 내 책임이냐? 아니, 내 책임이죠.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도. 그렇게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그 사람들, 그들이 어찌 순종할 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더더구나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조급함으로 두려워하고 성급함으로 불안해하고 탐욕과 고집으로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너희 욕심대로 저 채워야 되고 가진 것 지켜야 되고 더 빨리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내 소유로 삼아야 되는 것들 때문에 늘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CC 카메라를 집안에도 설치해 놓고 밖에 나가서 보면서도 불안해하고 가게에도 설치해 놓고 집에 와서도 불안해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레미야 41장 17절 18절 볼까요?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로키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에 위임한 아하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결론을 드리면은요, 열흘 동안이나 하나님은 침묵했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열흘 만에, 짧은 시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싸움과 경쟁 속에서 인내를 가지려고 합니다. 내가 승자가 되기 위하여 이를 악물고 참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승리의 기쁨을 기다리고 참아나가죠. 또는 자신의 의지와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인내란 두고 보자. 자신과의 싸움, 절제하면서, 금욕하면서. 그러나 인내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복종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기다림을, 수용을 말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섭리를 받아들이는 태도,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복종의 시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기다림의, 받아들임의 시간, 그들이 인내하면서 증거심을 품을까요? 그들이 인내하면서 마음속에 객기를 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하며 은혜 속에서 기대하죠.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열흘 동안의 기다림, 그들의 인내이지만은 동시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들을 판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민낯이 정말 진실한 마음이었는지 그들의 속내를 보고 싶었던 시간입니다. 진실한, 진정한 마음으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하루 이틀은 숨을 수 있고 감출 수 있고 사나흘은 참을 수도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열흘 만에 그들의 본색은 민낯을 드러내고야 말았습니다. 그들은 애굽으로 도망가고 싶었다라는 것이고, 어떤 말이든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말만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하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혹은 열흘 동안에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그래야 정말 그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들의 믿음의 변화를 원했던 기다림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레미야를 통하여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순종이냐 아니면 거역하는 것이냐. 순종이란 사마를 말합니다. 사마, 듣는 것을 의미하죠. 불순종은 마라를 말합니다. 쓴 거, 거역하는 거, 반역하는 거. 하나님은 분명히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을 쫓아가거나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경외하는 자가 여호와를 순종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하여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높이는 걸 말합니다. 섬기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자라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지만은 일말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존경으로 일말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때로는 그 거룩한 두려움이 예의로 진정한 하나님을 향하는 섬김으로, 아니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는 두려움, 순종하는 일말의 두려움이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대단한 믿음, 위대한 믿음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작은 믿음도 소중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나의 믿음이 큰 믿음, 대단한 믿음, 위대한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크신 분입니다. 그분을 경외하고 그 경외하는 마음 속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작은 믿음이라도 이것이 놀라운 믿음이고 이것이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의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제자들에게 예수님 물으셨습니다. 책망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고. 풍랑을 보고 바다를 보고 방금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하는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왜 믿음이 작으냐고, 왜 믿음이 없느냐고, 왜 믿음이 흔들리느냐고, 의심하느냐고. 온 세상이 어디가 안전지대가 있습니까?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어느 품이 가장 여러분에게 안식처고 피난처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지금도 알기를 원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값을 지불할, 대가를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손해볼 각오, 기다려야 될 각오, 그럼에도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그 순종 속에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을 갖게 해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눈앞에 보이는 소돔 땅이나 애굽 땅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찾아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머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기다리며 그 말씀의 성취를 통하여 능력을 덧입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전히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관자임을 고백하고 또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 앞에 때로는 감사하며 때로는 기다리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그 은혜 속에 우리를 지켜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선교 헌금, 또 십일조 헌금, 생일 감사 헌금, 강단 헌화, 정심식사 대접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들입니다. 하나님, 저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영광이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여전히 아직도 흔들려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남쪽 유다가 망했는데도 도망갈 궁리만 하고 제살 궁리만 하고 손에 안 볼 궁리만 하고 기도 한 번 해본 적이 없는, 눈물 한 번 흘려본 적이 없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이 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이 땅을 바라보면서 무릎을 꿇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은혜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가 이 땅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들이 이 땅의 생명과 축복의 땅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흩어져 있는 모든 가족들,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저들을 온전케 강건케